EBS 라디오 고전 읽기 김만중의 고운 몽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 읽기 서혜정입니다. 아, 어느덧 고운 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참 아쉽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몽자류 소설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참 즐거웠는데요. 자, 그럼 한 시간 뒤면은 양소희의 여인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텐데요. 또 육관대사님은 어디에 계신지도요. 오늘의 구운몽 정말 기대됩니다. 2주 동안 양소희와 태자, 정사도 등 1인 다역을 멋지게 소화해 주신 백운철 씨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아주 그냥 기분 좋았던 백운철입니다.
5만 남자 역은 다 했잖아요, 혼자서.
네, 그렇지만
여자 역까지 소화하고. 여자들이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하지만 저는 많은 우리 여성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네.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자, 오늘 구운몽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기 위해서 100만 불 넘지 않나? 1000만 불, 억만 불? 어? 목소리의 주인공, 김기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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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전 읽기에 네. 김기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또 들어도 이렇게 좋네요.
네, 그 모차르트 웃음소리보다 더 멋있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저는 그 두시 데이트를 24년을 했는데,
그러시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웃음소리밖에 네. 기억을 못해요. 어디 가면은, 혹시 김기덕 씨냐고 물어요. 그래서 네. 그렇다 그러면, 헤헤헤. 아니면 또 그걸 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또. 팬이고, 또 네, 알아보는 게 감사해서. 두시에 데이트입니다. 네, 하면 에이, 아닌데. 가짠데.
네. 자, 또 한 분. 이분을 보면 하얀 장미가 떠올라요. 고전 읽기와 또 경청의 멀티플레이어 박상원 PD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날까지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PD예요, 네. 저분이?
예. 네. 아, 네. PD세요.
EBS는 얼굴로 PD를
그러니까
뽑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아, 선생님.
근데 PD가 네.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아우, 아닙니다. 근데 네. 그 제가 PD다 보니까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늘 모니터링 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가 맡은 프로그램보다 고전 읽기를 먼저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본인 거 모니터도 하시고. 다시 듣기로.
근데 좀 못 들어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 듣는 걸로 좀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목련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장미가 됐어요.
그냥, 네. 그리고, 그냥 직접 하세요. 서혜정 씨, 뭐 이렇게 알아가지 말고. 네? 진행도 네,
출연료
하세요.
출연료 많이 나오니까.
출연료도 알고.
선생님 와주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어머.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두 분이 잘 해보세요.
네. 근데 이거를 출연료는 안 주더라고요. PD 월급만 줘요.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출연료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네. 생각해 보세요.
제작비 많이 절감되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 서혜정 씨가 얼굴이 갑자기 안 좋으신가.
글쎄, 저 지금 일어나서 가려고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구운몽의 독일 소녀 안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떻게 막을 내릴지 낭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낙이원에 모여 사냥하며 춘색을 다투고 꽃수레를 타고 논일며 풍광을 살피다.
월관과 소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의 술자리가 계속됐다. 술이 반쯤 취하자 잔돌리기를 그치고 월왕은 빈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밖에서는 무사들이 짐승을 쏘며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월왕이 소유에게 말하기를.
미녀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
예? 미녀가 말을 타고 활을 쏴요? 미녀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보았어도 활을 쏘며 노는 모습은 아직 보지 못했나이다.
그럴 줄 알았어. 재주는 고음이 부린다는 속담은 옛말이고 재주는 미인이 부리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소. 이번 기회 한번 지켜보지로 하시구려. 나이궁에는 말과 활에 정통한 기생들이 수십 명이나 있어. 자네 아래도 아마 분명 말과 활에 익숙한 여자들이 있을 것이니 뽑아서 두 번째 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어?
좋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입니까?
이번 내기는 바로 꽁사냥이요.
양소희와 월왕은 각자 활 속에 능한 여자 20명을 뽑았다.
자, 우리 팀에서는 어디 보자. 그래, 경홍이. 경홍아, 전에 활을 쏴본 적이 있느냐?
경홍이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났다. 첩이 비록 활 쏘기를 익히지는 않았으나 일찍이 남이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본 적이 있나이다. 시험 삼아 제가 쏘아보겠습니다. 양소희가 허리에서 활을 풀어주니 경홍이 나는 듯이 말에 올라서 장막 앞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때 꿩 한 마리가 개에게 쫓겨 높이 솟아오르니 경홍이 가는 허리를 돌려 활 시위를 당겼다. 그 즉시 꿩의 오색 깃털이 흩어지며 공중에서 내려오니 소희와 월왕이 매우 기뻐했다. 경홍이 다시 말을 달려 장막 앞에 서서 인사를 하니 모든 사람들이 경홍을 칭찬했다.
워르망 보셨지요? 아무래도 우리 팀이 이긴 것 같소이다. 게임 오버.
적당하긴 이런 것이요. 우리 팀에도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임은 이제 시작이요. 응? 잘 보시오.
소유와 월왕의 여자들이 앞다투어 경기를 하니 이날 사냥에서 얻은 것들이 구름같이 쌓였다. 월왕과 소유가 각각 공을 매겨서 여자들에게 금과 비단으로 상을 내렸다. 이때 소유의 옆에 앉아있던 서멀이 생각하기를.
경홍이야, 나 우리 두 사람이 비록 월왕의 여자들에게 뒤지지는 않지만 저쪽은 네 명이고 우리는 두 명이니 잠옷 외롭구나. 춘랑이를 데려올 것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춘랑이가 비록 가문은 못하지만 얼굴과 말은 이 나라에 손꼽힐 미인인데 말이지. 아우, 안타까워.
그 순간 경홍이 문득 앞을 보니 건너편 길 어귀에서 두 사람이 꽃수레를 몰고 풀잎 위로 굴러오고 있었다. 수문장이 누구냐 물으니 수레를 끄는 하인이 말하기를.
양수유 승상의 수실입니다. 연구가 있어서 이제야 오신 것이요. 문을 열어주시오.
수레가 도착하여 주렴을 거드니 앞사람은 심여연이요, 뒷사람은 소유의 꿈에 나왔던 동정용왕의 딸 용녀였다. 요연과 용녀가 양소유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베거늘 소유가 월왕을 가리키며 말하길.
자네들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자, 옆에 앉아있는 분은 왕인 천자의 동생 월왕이시니 예를 갖추시구려.
두 여인이 월왕께 예를 갖추자 소유는 경홍과 서멀의 옆자리에 자리를 내주었다.
아, 이 두 여인은 제가 적국을 정벌할 때에 얻은 첩입니다. 미처 집에 데려오지 못하였더니 두 여인이 직접 이렇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월왕이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을 보니 용모의 수려함과 기상이 엄청 돋보였다. 월왕의 여인들은 어느새 기가 팍 죽어 있었다. 월왕이 매우 기이하게 여기고는 묻기를.
두 미인의 성명은 무엇이며 어느 땅의 사람이든가?
첩 요연은 서량주 사람이고 성은 심씨입니다.
첩은 통총호에서 온 용녀입니다. 성은 팩씨입니다.
용녀는 어찌 서양 바다에서 왔나 보구나. 저기 지중해 바다에서 왔는가? 눈매를 보니 독일 근처 말터에서 왔구만. 하여간 두 낭자의 기질이 실로 하늘 사람이로다. 뭐 잘하는 재료가 있느냐?
요연이 대답하기를.
첩은 변방 사람이라 일찍이 곡조는 듣지도 배우지도 못했나이다. 오직 어릴 적에 건물을 배웠는데 이것밖에 보여드릴 게 없나이다.
오호호호, 좋소. 낭자의 건물아. 기대되는데? 어?
이에 월왕이 허리에 찬 보검을 꺼내어 요연에게 주니 요연이 소매를 걷고 허리띠를 자르고 비단 자리 위에서 한 곡조를 추었다. 붉은 단장과 흰 칼날이 서로 비추어 3월의 눈이 도와 수풀에 뿌리는 듯했다. 점점 빠르게 추니 칼빛이 장안에 가득하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흰 무지개가 하늘에 솟고 찬바람이 장막을 찢으니 뼈가 시리고 머리털이 하늘에 솟구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요연히 군무를 하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재주를 다 보여주면 다들 심히 놀랄 듯 싶구나.
그 즉시 요연은 왕 앞에 칼을 던지고 머리를 조아렸다. 왕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묻기를.
아니, 어찌 인간의 검무가 이럴 수가 있는가? 예로부터 신선 중에 검무하는 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낭자 혹시 그 신선 아니요?
저는 그저 저희 고향 풍속이 병기를 가지고 노는 것이기에 어릴 적부터 놀며 익혔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도술이 있겠나이까?
어휴,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구려. 내 돌아가서 춤 잘 추고 총명한 여자를 골라서 보낼 테니 재능 나눔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소? 그 능력을 좀 전해주시오.
그러겠나이다.
자, 그럼 용녀, 그대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어? 요연의 재주가 저렇게 뛰어나거니 용녀가 더욱 기대가 되는구만. 응?
접은 현을 한국조 다복에 싸웁니다.
용녀가 수레에서 25현을 내어 한곡조를 타니 슬픈 듯 원망하는 듯 맑고 절절하여 골짜기에 물이 떨어지고 9월의 기러기가 부르짖었다. 좌중이 아연실색하여 슬픈 기색이 있더니 이윽고 일천수풀이 삽삽하여 가을 소리 내며 병든 잎이 떨어졌다. 월왕이 매우 괴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인간의 곡조가 천지 조화를 부린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 내 생각건대 낭자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소. 이 곡조를 어찌 인간 세상에 사람이 배우겠소?
아니옵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가락이옵니다.
그때 월왕의 옆에 앉아있던 옥연이 말하기를.
저도 연주해보겠나이다.
옥연이 아낀 전쟁을 안고 13현으로 25현의 소리를 낱낱이 옮기는데 손 쓰는 법이 정확하고 부드러워서 음이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자 용녀는 매우 놀랐고 소희와 경홍, 섬월과 함께 옥연의 능력을 칭찬했다. 그중 월왕이 가장 기뻐했다.
바네사 메이 곡 아니에요? 전자 바이올린.
오연이 잠깐 슬쩍 했네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연주를 한다고 그래서 띵띵띵 네. 아주 반전이 아주 아름다워요.
네, 저희 드라마가 그래요. 네.
전 뭐 이 그 군몽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김만중의 군몽 교과서에서. 근데 실제로 이런 작품인 줄은 처음이에요.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의 작품들이
네.
그건 모르잖아요, 다들.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전을 네. 또 군몽을 옛 글자를 그대로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몰라요.
그렇죠. 예.
독립선언은 원문만 봐도
네.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가 한 100년 전 글만 해도 그런데
예.
뭐 군몽 이런 거는 더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듣기 좋게 편하게 편곡한다는 것은 편곡이 아니지 학생했다는 거는 대단한 훌륭한 일이에요.
네, 선생님 곡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음악 들을 거거든요.
아, 이거 영화 네. 음악이에요.
네. 네. 네.
아주 그 여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거꾸로인가?
네네.
그 휴그랜트하고
네.
그것도 뉴르베리모 그럴 거예요.
네.
헤일리 베넷, 휴 그랜트 주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가르칠 때.
네, 가르칠 때. 네, 네.
Way Back into Love입니다.
네. 휴 그랜트의 Way Back into Love 들으셨습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부마가 벌로 금잔에 담긴 술을 마시고 성주가 은혜를 베풀어 취미궁을 빌려주다.
이날 낙연 잔치에 요영과 용녀 두 사람이 뒤따라와서 손님과 주인의 즐거움을 도우니 높은 흥은 넘치지만 날은 이미 저물어갔다. 잔치를 마치고 월왕과 소유는 여인들에게 각각 금은과 비단을 선물했다. 월왕과 소유는 함께 말에 올라 달빛을 받으며 성문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뒤따라오던 여인들의 발소리가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향기로운 바람이 십리길에 그치지 않았다. 떨어진 비녀와 부서진 진주가 길 위에 깔려 말이 밟고 지나가자 바작바작하는 소리가 났다. 그 모습을 보던 백살 먹은 늙은이가 말하기를
어릴 적 현종 황제의 화천궁 행차를 보았을 때 이 모습과 비슷했었지. 그 후로는 이런 태평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참으로 감동이구나.
이때 영양공주와 난양공주는 여러 낭자들과 함께 소유의 어머니인 유부인을 모시고 소유가 돌아오기를 궁에서 기다렸다. 소유가 요연 용녀를 데리고 돌아와 인사시키니 영양공주가 말하기를 처음 뵙겠습니다. 항상 뵙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요연과 용녀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저희는 변방의 천사람입니다. 양소유 승상께서 저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부인께서 저희를 챙겨주시다니 황공하옵니다. 무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부인의 덕이 마치 가지가 드리워진 나무의 포용력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헌데 경운과 서머리는 오늘 잔치가 어떠했소? 서머리 대답하기를.
겨우 욕은 면했나이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경홍이의 활쏨입니다. 경홍의 말타기와 활쏘는 재주는 정말 기특합니다.
경홍에게 그런 소질이 있는 줄은 몰랐네.
옛말에 춘추 시절 감옷이란 추남이 처를 얻었는데 처가 3년 동안이나 웃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가씨가 처와 함께 들에 나가 꿩을 쏘아잡자 그제야 처가 웃으니 여기서 가씨와 경홍이 같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경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가씨는 추한 얼굴로 활 쏘는 재주가 있었지만 나는 아름답고도 활 쏘는 재주가 있으니 어찌 같겠니 서머라?
어머머, 경홍이가 교만해진 것이 다 양소유 승상의 탓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인들 모두가 웃었다. 다음 날 소유가 오전 조회 후 집으로 돌아오려 했는데 태후가 월왕과 소유를 불렀다.
월왕과 소유는 잠시 내 방으로 들어오게.
월왕과 소유가 인사를 올리고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난양과 영양공주가 앉아 있었다.
공주들에게 듣기로는 어제 둘이서 대결을 벌였다고 하던데 승부는 어떠했느냐?
월왕이 웃으며 말하기를.
양소유 승상은 사람이 대적할 바가 아니더이다. 더욱이 주변에 사람 덕도 많고 양승상 자신도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틀림이 없나이다. 헌데 이런 복이 우리 남양공주한테 돌아가려나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자 양소유가 말하기를
월왕이 저에게 졌다고 하는 건 마치 이태백이 당나라의 시인 최후에게 기가 꺾였다는 것과 다름없지요. 둘 다 대단한 문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난양공주에게 복이 되고 안 되고는 공주에게 물으소서.
그렇다면 난양공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부는 한 몸이라 영욕과 고락이 다를 것이 없으니 승상에게 복이 되면 곧 저에게도 복이고 영양공주에게도 복인 것이지요.
양소유 승상도 대단하고 우리 공주들도 참으로 어여쁘구나. 헌데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노라. 양소유 승상은 용모와 재덕이 하늘 사람 같은 두 공주를 놔두고 이리저리 미인 모으기에 혈안을 올리니 이 자리에서 마음을 털어놓게나.
어머니 너무 몰아세우지 마소서. 양소유 승상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인걸요.
그러자 양소유는 대답했다.
신은 나라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승상에 올랐으나 나이가 매우 젊습니다. 그리하여 청춘의 열정을 뿜어내고자 집에 여러 여인들이 많사옵니다. 비록 그러하나 이 나라의 법전에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두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나이다.
오호, 계속해보시오.
우선 숙인 진씨 진채봉은 마마께서 내려주신 사람이니 논외로 치고요. 첩인 서머리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얻은 사람이고 출랑이와 경홍, 용녀와 요연 이 네 사람도 제가 왕실과 혼인을 맺기 전부터 저를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그 후 함께 지내는 것은 다 공주의 권한이옵니다.
양소유 승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유채꽃밭에 날아다니는 한 마리의 벌 같소이다.
제가 많은 여인들을 거느린 죄가 있다면은 1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그동안 쌓아온 공덕이 많으니 용서하소서.
그렇다면 우선 벌주 한 잔 하게나.
제 주량이 고래와 같으니 큰 잔으로 내려주시지요.
그러니 태우가 금잔에 술을 가득 부어 벌주를 만들어 소유에게 내리니 소유는 단번에 꿀꺽하고 다 마셔버렸다. 소유가 아무리 주량이 크다지만 한 말 술을 급하게 다 마셔버렸으니 정신이 해롱해롱하며 어지러웠다. 그러자 태우가 두 공주에게 말하기를,
양소유 승상이 술에 시달려서 기운이 편치 않을 것이니 너희가 옷을 벗기고 차를 들이며 간호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난양공주가 대답하기를,
저희들이 아니어도 옷 벗겨드릴 사람은 많사옵니다.
공주들이 양소유를 따라가니 당상에는 소유의 모친 유씨가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었다. 유씨가 취한 소유를 보며 묻기를,
아니, 어머어머어머, 오늘은 어찌 이렇게 취하였느냐?
엄마, 태우께서 저에게 첩이 많다고 놀리시면서 벌로 독주를 먹이시니 거의 죽을 뻔하여. 어머니, 어머니도 공주들에게 벌주를 주십시오.
아유, 몰라. 공주들이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는데 어찌 술을 먹이겠느냐. 그저 차 한 잔씩 하자꾸나.
아, 억울하옵니다. 어서 벌주.
그러자 유씨는 시녀를 시켜 벌주를 가져오게 했다. 난양공주가 벌주를 받아 마시려 할 때 양소유가 그 잔이 술인지 차인지 의심을 하여 잔을 뺏으려 했다. 그러니 난양공주가 잔을 급히 바닥에 버렸고 소유가 잔에 남은 술을 찍어 먹어보니 설탕물이었다.
에이, 이거는 설탕물이잖아. 어딜 속이려고. 여봐라, 좋은 술, 진짜 술을 좀 내먹어라.
그리하여 소유가 술 한 잔을 가득 부어 난양공주에게 주니 난양은 마지못해 받아 마셨다.
원샷, 원샷. 그리고 옆에 영양공주, 정소조도 어서 한잔하시게.
영양공주도 그 자리에서 술을 받아 마셨다. 유씨가 그 광경을 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아유, 아들아, 아들아, 태우께서 너를 벌하신 것은 첩들이 많은 까닭이니 어찌 공주들만 벌주를 주느냐. 어서 경홍이, 서머리, 요연이, 춘랑이, 용녀에게 모두 한 잔씩 벌주를 내려. 아유, 몰라.
이에 여러 사람들이 두루 벌주를 마시니 다들 술기운에 떠들기 시작했다. 헌데 이 모습을 단정히 지켜보던 진채봉, 그저 웃으며 술을 피하자 소유가 큰 잔에 벌주를 내렸다. 이로써 두 공주들과 경홍, 서멀, 요연, 출랑, 용녀, 마지막으로 채봉까지 여덟 여인들이 모두 벌주를 마셨다. 유씨가 모두에게 말하기를,
모든 며느리들이 다 신선이지만 특히나 난양과 영양공주는 천상의 신선이라 내 항상 복이 달아날까 두려웠는데 소유가 미친 주정을 부려서 공주들의 몸을 불편하게 하니까 이 모든 것이 이 늙은 몸이 아들을 가르치지 못한 탓이로다. 내가 남은 벌주를 다 마시겠노라. 아유, 몰라. 유씨가 벌주를 한 번에 다 마시니 소유가 잘못을 빌어 말하기를.
아니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그 벌주를 더 마시겠나이다.
양소유는 즉시 경홍을 시켜 벌주를 더 가져오라 하였다. 소유가 벌컥벌컥 벌주를 다 마시고는 너무도 취하여 앉아있지도 못했다. 그러자 경홍이 양소유를 부축해서 돌아갔고 다른 낭자들도 흩어졌다. 드디어 다 모였어요.
네.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불안해요. 저는 왜?
선생님, 여자 여덟이 모였어요. 한 남자에.
군몽이라는 책이 이런 책이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유익한 책인데요.
네.
이 나라의 법도가 이렇게 여러 여자를 친해도 되는 거죠? 이조 시대 얘기.
아, 여기 지금 이 나라의 배경은 중국이에요. 중국 당나라.
당나라.
네. 네. 아. 근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아, 거기가 그랬습니까? 네. 네.
김만중이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 네.
무척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양소유보다도, 예. 양소유가 부럽습니다. 양소유.
아. 그러니까 양소유를 만약에 김기덕 선생님이 하셨으면은 네. 되게 딱 색다른 양소유가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네. 들어요. 되게 본능적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노래 곡목도 두 번째 뭐 곡이요.
저하고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 그, 김종서 씨.
네.
아름다운 구속. 구속이 아름다운 거야? 들어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서의 노래 아름다운 구속 들으셨습니다. EBS 고전 읽기 김만중의 구운몽 듣고 계십니다. 낭독 이어갑니다. 소유가 요영과 용녀 두 사람이 산과 물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둘의 숙소를 손수 정해주었다.
화원 가운데에 큰 연못이 있는데 맑은 물이 넓기가 강물 같고 그 가운데에 채색한 누각이 있어. 이름은 영일루이니 이곳에 용녀가 거처하시오.
용녀, 성은 이 망그가옵니다.
물 북쪽에는 인공으로 꾸민 산이 있는데 수많은 옥이 박혔고 늙은 소나무와 마른 대나무 그늘이 섞여 있고 그 사이에 정자가 있으니 이름은 빙설연이오. 이곳에 요연이 거처하시오.
요연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영양과 난양공주 그리고 나머지 여섯 낭자들이 서로 친해하고 또한 소유도 따뜻한 정으로 보듬으니 이 모습은 마치 애당초 남학에서의 성진이와 여덟 선녀, 즉 아홉 남녀의 모습과 같았다. 하루는 두 공주가 서로 의논하되
이제 우리 여덟 여자가 함께 지낸 지도 꽤 시간이 지난 듯 싶은데 우리 둘은 공주라 불리고 여섯 여자들은 그저 첩이라 불리니 우리 모두 자매로 지내는 것이 어떠해요, 영양 언니?
그럼 우리 여섯 낭자들과 자매를 맺기로 하자. 두 공주는 여섯 낭자들을 거느리고 관음 화상으로 나아가 분향하고 말하되 유연월이래 제자 경패, 채봉, 출랑, 서멀, 경홍, 요연, 용녀는 삼가 남의 대사께 아뢰옵니다. 제자 여덟 사람은 각각 다른 곳에서 나서 자랐으나 한 사람을 섬겨 마음을 합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로부터 맹세하여 자매가 되어 생사고락을 함께하고자 하니 누구든지 다른 마음이 있으면 천지가 용납하지 않으리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사는 복을 내려주시고 재앙을 없게 하여 백년 후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하소서. 이후 두 공주가 여섯 낭자들을 자매라 칭하니 여덟 낭자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두터웠다. 이때 천하가 태평하여 조정에 일이 없으니 소유는 천자를 모시고 상림원에서 사냥하고 태우를 모시고 북당에서 잔치하며 즐기고 풍류하는 소리는 시간을 재촉하니 양소유가 승상의 자리에 있은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소유의 모친 유부인과 영양공주의 모친 최부인은 나이가 많아 세상과 이별하고 소유의 아들들도 어느덧 자라서 이미 조정에 진출했다. 육남이녀 모두가 부모의 풍채를 이어받아서 옥수와 지란이 온 집을 비춘 듯하였다. 소유가 재상자리에 있은 지 오래되고 너무 번성하였다고 생각하여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나고자 하니 천자께서 답하기를,
자네의 공적이 세상을 덮었고 덕택이 백성에게 가득하니 국가가 자네에게 크게 의지하였고 나 또한 자네를 우러러 보네. 옛 강태공과 소공은 나이가 100살이었지만은 오히려 성왕과 강왕을 도왔으니 자네 또한 쇠로할 나이가 아니고 외모 또한 빛이 나듯 젊게 보이는 노인 얼굴이 아니니 아직 물러날 때가 아니다. 앞으로 더욱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니 자네가 상소에 쓴 말은 허락하지 않겠노라.
양소희는 원래 불가의 높은 제자여 여러 낭자는 남학선녀라. 원래부터 받은 기운이 신령하였고 승상은 또한 남전산 도인에게 선가의 비방을 받았던 탓에 나이가 많았지만 귀인의 용모가 더욱 젊으니 세상 사람이 신선인가 의심했다. 천자 또한 양소유의 이런 비범함에 상소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허나 소유가 여러 번 상소를 올려 간절히 말하니 천자가 결국 답하기를,
경의 뜻이 그러하니 내가 어찌 높은 뜻을 이루어주지 않겠소. 그렇다면 우리 궁에서 40리 떨어진 땅에 취미궁이라고 있으니 예전 현종 황제께서 피서하던 곳이요. 그곳에서 앞으로 거처하며 쉬도록 하시오.
양소유가 높은 데 올라 멀리 바라보고 성진 상인은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다.
소유가 성은에 감격하여 머리를 조아려 사은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취미궁으로 옮겨갔다. 이 집은 종남산 가운데 있는데 누각의 아름다움과 경치의 기이하고 빼어남이 완연히 복내산 선경이었다. 소유가 날마다 부인들과 함께 물가에 가거나 매화를 감상하고 시를 지어 구름 낀 바위에 새기며 검은고를 타 소나무 바람에 화답하니 맑고 한가로운 복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하루는 소유가 옥퉁소를 잡고 소리를 부니 예전과는 다르게 오열하고 애원하는 듯하여 매우 슬프게 들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양공주가 말하기를,
승상이 이미 공이 이루고 부귀가 극하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름다운 부인들이 옆에 있고 꽃다운 술잔엔 술이 가득한데 어찌 퉁소 소리는 그렇게 슬프고 애잔한지요. 예전에 그 봉황 같은 퉁소 소리가 아니옵니다.
그러자 소유가 퉁소를 던지고 난간에 기대어 말하기를,
진시황도 한무제도 현종 황제도 모두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호화 부귀를 누리던 자들도 지금은 다 어디에 있는 것이야. 나는 원래 하남 땅에서 배옷 입던 선비였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벼슬을 얻고 낭자들도 얻으니 100년이 하루가 또다. 허나 우리도 이제는 죽어서 돌아갈 것이니 인생이 어찌 더덥지 않겠는가. 저승에 가서 진시황과 한무제와 현종 황제를 만나게 되겠지.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우리 여덟 자매들과 함께 가십시다. 걱정 마소서.
그대들이 있어서 내가 참으로 든든하오. 이렇게 우리 아홉 사람의 뜻이 갔으니 참으로 즐겁소이다.
그러니 슬퍼 마시고 우선 술 한 잔 받으시옵소서.
영양공주가 잔을 씻어서 술을 부으려 하는데 갑자기 석양에 막대기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괴이하게 생각이 되었다. 이윽고 한중에 나오는데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특이하였다.
사냐 사람이 대승상께 인사드려옵나이다.
어디서 오신 누구시오?
평생에 낯익은 사람을 몰라보시니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봅니다.
양소유가 자세히 그 노승을 보니 과연 낯이 익었다.
아하, 생각났어. 전에 제가 토번을 정벌할 때에 꿈에 동정 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학 형산에 가서 놀았는데 그때 뵌 것 같소이다.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였지요. 노부께서 바로 그 노화상이시군요.
맞습니다. 허나 꿈속에서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같이 살던 일은 알지 못하니 어찌 양소유를 총명하다 하겠습니까?
그러자 소유가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내가 16살 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났지 않았고 16세 급제하여 줄곧 표스를 하였소이다. 또한 연나라에 사신을 갖고 토번을 정벌한 것 외에는 서울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노승과 10년을 살았단 말입니까?
아직도 춘몽 속에서 깨어나질 못하였소이다. 응?
춘몽이라니, 멀쩡하게 깨어있는 사람에게 꿈을 꾼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렇담, 어디 나의 춘몽을 깨워보시구려.
어렵지 않지요.
노승은 손 가운데 돌지팡이를 들어 난간에 두어 번 치니 갑자기 사방 산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대 위에 쌓여 지척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러자 소유가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꿈에 취한 듯하더니 한참 만에 소리질러 말하되.
어허, 노승은 어찌 나를 인도하지를 않고 환술로 희롱하십니까?
노승이 소유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날아가니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낭자 또한 사라졌다. 소유가 놀라고 당황해서 여덟 부인들과 풍류를 즐기던 집으로 달려가니 높은 누대와 집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소유가 있는 곳은 성진이가 쓰던 그 방이었다. 소유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깎은 머리털이 까칠거렸으며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지 대승상이 아니었다. 정신이 멍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양소유가 아니라 성진인 줄 깨달았다.
그래, 가만히 곱씹어보자. 처음에 스승 육관대사의 책망을 듣고 염라대왕에게 쫓겨났으며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 양씨 집의 아들이 돼 장원급제 한림학사를 하고 나아가서는 장군이 되고 돌아와서는 재상이 되어 공을 이뤘다. 또한 두 공주와 여섯 낭자들과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었구나.
성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분명 사부께서 내 생각의 그릇됨을 알고 꿈을 꾸게 하여 인간 세상의 부귀와 남녀간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구나.
성진은 부랴부랴 깨닫고는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어 육관대사 앞으로 나가니 이미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다.
성진이, 왔느냐?
예, 스승님.
성진아, 인간 세상 부귀를 한번 쫙 겪어보았더니 어떻더냐?
아이고, 이미 다 깨달았나이다. 제가 마음을 잘못 먹어 죄를 지으니 사부께서는 하룻밤 꿈으로 저를 옳게 인도하셨나이다. 내 이 은혜는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려울 것입니다요.
네가 흥을 타고 닿았다가 흥이 닿아여 돌아왔으니 나는 관여할 바가 없구나.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다시 장자가 되니 무엇이 거짓이며 무엇이 진짜인지 장자는 분별하지 못하였다. 자, 성진아, 너는 성진과 소유 중에 누가 꿈이며 누가 꿈이 아니더냐?
스승님, 저를 위하여 한 번만 더 설법하여 깨닫게 하소서.
자, 문지기야, 어서 가서 여덟 선녀를 모셔오도록 하거라.
그러자 여덟 선녀가 육관대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되,
저희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서 세속의 정욕을 잊지 못하였나이다. 헌데 대사님께서 하룻밤 꿈으로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위부인께 하직하고 대사님 아래 불문에 돌아왔으니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여덟 선녀들은 즉시 각각 소매에서 가위를 내어 검은 구름 같은 머리를 싹둑 잘랐다.
내 문하에 이렇게도 훌륭한 너희 아홉 사람이 제자로 있으니 어찌 든든하지 않겠느냐. 감동이구나, 감동.
육관대사가 내 구절 진언을 외웠다.
인위적인 일체의 법과 꿈은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볼지어다.
성진과 여덟 비구니는 육관대사의 깊은 뜻을 헤아렸고 불생불멸하는 도를 얻었다. 육관대사는 성진의 계행이 높고 순수하고 원숙한 것을 보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원래 불법의 전도를 위해 너희들을 가르쳤노라. 헌데 이젠 나보다 더 밝은 법을 전할 사람이 생겼으니 이제 나는 돌아가노라.
육관대사는 염주와 바리와 금강경 한 권을 성진에게 주고 서천 땅으로 돌아갔다. 이후에 성진이 연화도장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성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모두 존경하여 받들기를 육관대사와 같이 하였다. 여덟 비구니가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보살의 큰 도를 얻어 아홉 사람이 후에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어우, 반전이네.
이야, 그래서 구운 몸이.
그렇네요. 예.
어쩐지 아까 되게 행복하더라. 그렇게 행복하니까 괜히 불안한 거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맞아요. 좋으니까 네.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인생 일장 춘몽이요.
네.
그렇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구운 몸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와, 요 전에 나왔던 그 배경음악이 바람과 네. 함께 사라지다 그 스칼렛의 네. 음악인데 네. 확 바꾸시네요 분위기를.
역시 반전.
네.
근데 네. 정말 아이들 들을수록 꿈을 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이 긴 꿈이 하나의 봄 꿈이 끝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세요?
군몽이 훌륭한 작품인데 아까까지는 좀 이상했는데. 근데도 이제 김만중 씨가 네. 그렇게 끝내면은
네.
야단 맞을까 봐.
네. 마지막에 무게를 이렇게 무게를 딱 실어주네요.
예. 네. 어머님 드릴 책이었어가지고.
그러게요.
원래 제일 예. 처음 시작할 때.
네, 오늘 끝곡 김기덕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마이클 잭슨 노래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뭐 그 춤도 잘 추고
네.
노래도 잘하고 그러지만 작곡도 잘했어요.
이제 뭐 예.
그 아티스트로서 그래서 뭐 We Are the World 같은 것도 이제 작사 작곡했고. 네. 그다음에 힐더 월드, 뭐 밀리위드 이런 노래들을 작곡을 했거든요.
네.
직접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세상을 구하는 그런 노래예요.
네.
치유하는 그런 노래. 힐더 월드.
아, 네. 끝곡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들으면서 운철 씨 고맙습니다.
네. 네, 2주 동안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안나 씨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 PD님.
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고전 읽기 마칩니다. 서혜정이었습니다.